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30쪽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1330쪽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먼저 읽고 7절을 여러분 다음 절 읽으시는 방식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웃으며 눈 맞추며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가 지금 재직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인데요. 두 번째 금요일인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비전과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프린터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복의 활주로도 또 프린트물로 다 같이 한 페이지 속에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유심히 듣고 실천을 하시면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비전과 열정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은 청년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중요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밟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미리 볼 줄 아는 눈,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 열정이라는 것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비전이 대단히 크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비전이 크기 때문에 동신교회 성도들에게 비전이 대단히 큰데요. 어떤 청년은 30대 재벌이 되기를 원하고 저는 그 비전이 열정의 뒷받침이 되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이 똑같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사람이 비전만큼 살다 가기 때문에 그 비전이 크고 열정이 큰 사람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뭐 그렇게 이렇게 사실 터인데 비전이 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과거에도 비전이 크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왔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답은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해야 고시 합격하는 거잖아요. 공부 안 하고 공부 덜 하고 고시 합격하겠다. 비전은 고시 합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공부 덜 하고 공부 안 하면 합격이 안 되는 거죠.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엄청난 헌신을 하고 싶다. 비전 매우 좋아요. 그렇지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사업하시지 말고 다 기도만 하러 교회에 와 계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되고요. 현재에 돌아가는 사업의 정보도 아셔야 되고 여러 분야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비전이 없이 열정만 있으면 방황한다 그랬어요. 방황. 평생 방황해요. 그냥 그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황하는 삶을 살아요. 비전이 없이 열정만 있으면 열심히 움직이는데 방향이 없어요. 방황. 그리고 열정이 없이 비전만 있으면 이제 방황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비전은 대단히 큰데 열정으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게 망상증에 걸려요. 망상증. 굉장히 큰 걸 따라가는데요. 노력은 안 해요. 굉장히 큰 걸 바라보는데 노력은 안 해요. 망상에 빠져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과대 망상증 환자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평생 과대 망상증 환자로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열정. 끈기, 기도와 함께 노력하셔야 그래야 그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비전을 이루어 나가셔서 또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탁 털어놓고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복을 받으시는데 지금 현재 받으시는 정도로 받아서는 양이 안 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감사하시면서도 양이 안 차는 것은 좀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크게 헌신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이라는 큰 비전을 안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물질적인 부분에도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받되 아주 메가톤급을 받게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규모가 큰 복을 받게 되시길 바라요. 제가 처음에 동신교회 왔을 때 100만 원 이상 월 1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가정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두 가정. 근데 100만 원 이상 11조 할 수 있는 가정이 월 1000 가정 이상 나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8년이 지났는데 수십 배 늘어났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몇백 배로 늘어나리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부흥의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월 10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직은 월 1000만 원 이상 11조 고정적으로 하시는 가정은 없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월 1000만 원 이상 11조 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산의 우영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저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면서도 노멘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저는 하여튼 복을 빌 수 있는 한 최대한 복을 빌기를 원하고 또 받는 건 여러분의 그릇이니까 그렇게 받기를 바라요. 월 1000만 원 이상 11조 할 수 있는 가정이 나올 뿐만 아니라 월 1억 원 이상 11조 할 수 있는 가정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억 원 11조 하려면요 월 10억을 벌어야 돼요. 연 순수익이 120억이 돼야 합니다. 그거 지금 같으면 꿈 같을지 모르시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자세히 들으시고 여러분 실천해 나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 거예요. 월 1억 원 이상 11조 할 수 있는 가정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기업 중에 30위 안에 들어오는 30대 기업 이 30대 재벌이 이 안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저 같은 사람이 사라지고 난 후에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아 그때 권 목사님이 그러시더니 내가 그 말씀을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됐구나 아마 회고하게 될 거예요. 15개 활주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인간이 제일 회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요겁니다. 요거. 제일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뭐 말은 회개하고 행동은 회개하셔도요. 지갑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회심이 바로 돈 지갑이다. 요한 웨슬레가 한 말이에요. 마틴 루터는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 가지 회심이 필요한데요. 두 가지 회개를 두 가지 해야 되는데 하나는 마음이요. 하나는 돈이다 그랬어요. 돈. 마음으로도 회개해야 되지만 돈으로도 회개해야 된다. 마음과 돈 두 가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집회 가면 어느 교회든지 다 반드시 전하고 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한 5년 전쯤 전했는데 5년이 지나고 난 후에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거는 매년 한 번씩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전하기는 좀 힘들고 여러분 듣기 좀 힘드시겠지만 좋은 약은 먹기에 쓴 법이에요. 여러분 먹기에 쓰셔도 이 약을 잘 드시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물질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고 건전해집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이 보실 때 다 아시는 본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11조에 대한 본문이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본문, 드리라는 본문이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답변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 담임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상담실이 있습니다. 신앙상담실. 그 신앙상담실에 상담이 들어오는데 어떤 때는 신학적인 질문이 계속 들어와요. 신학적인 질문이 계속 끊임없이 꼬리를 물어요. 또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신학생이나 아니면 신학교 졸업한 분인데 때로는 총신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신학교 교수님과 저를 싸움을 붙이면서 질문을 해요. 어느 교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수십 년을 가르친 사람이기 때문에 교수 한 경력이 있는데 싸움 붙일 때 지금 싸움 붙겠습니까? 절대로 안 붙습니다. 저는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총을 겨루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 때로는 학생들이 이제 같은 교수들끼리 싸움 붙여가지고 서로 총싸움을 붙이는데 저는 그분이 저의 형제입니다 하고 총싸움하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국 천당에 가면 밥상 공동체에서 만날 사람들인데 그 만날 사람을 놓고 객관적으로 그 상담실을 통해서 누가 어떻다 하는 식으로 비판하는 거 덕스럽지 못합니다. 개별적으로 찾아오면 제가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답변을 안 하는 거고 질문을 하는데 막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막 다섯 가지 질문을 하는데 제가 목회하기 참 바쁘잖아요.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신학적인 질문을 아주 막 책을 몇 권 읽어야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져요. 계속 하길래 제가 알았어요. 아이고, 이건 대답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젠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지. 질문하는데 친절하게 답변 안 하시고 그렇게 중재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동신교회 가서 한번 목회해 보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바쁜데 당신처럼 이렇게 질문 몇 권을 읽어야 대답할 만한 걸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어느 어느 책을 보세요. 어느 어느 책을 보세요. 자, 이렇게 지나가는데 십일조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 십일조에 대한 질문이 참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을 놓고 여러분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계속 또 말씀을 전하지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거든요.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제 이번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머리에 아주 강력하게 이 섬광처럼 비추어 주시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포인트냐 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말이죠. 이 말씀을 받으실 때 두 가지를 애누리합니다. 그 말씀을 받으실 때 받기는 받으시지만 애누리하고 받으세요. 제대로 안 받으신다고요. 막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속에서는 애누리를 해버려요. 이 두 가지를 애누리하는데 첫 번째 애누리하는 것이 뭐냐 하면 8절입니다. 8절. 오늘은 어떻게 여기 미리 물이 좀 안 들어왔나? 예, 물 좀 가주세요. 물. 8절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이제 봉헌물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어떤 그 제사 제물을 말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은 십일조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십일조인데요. 십일조를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도둑질. 도둑질. 따라하기도 좀 힘들죠. 따라하고 싶지 않죠. 그리고 제가 다음 거를 따라 그러면 하라 그러면 아마 안 하고 싶을 거예요. 나는 도둑놈이다. 절대 안 따라하겠죠. 절대 안 따라하겠죠. 실제로 십일조 안 하면서도 제가 나는 도둑놈이라고 따라하라고 하면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도둑놈이다 그러면 옆에 사람에게 자기가 십일조 안 한다는 걸 드러내기 때문에 안 할 거고 또 적당하게 하고 있는데 왜 나보고 11조 안 한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항의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따라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1조 하지 않은 사람을 도둑질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3장 8절에 말라기 3장 8절에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도둑질이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제가 한국교회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11조 하는 교인 숫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4분의 1이 안 됩니다. 재직들 중에 11조 하지 않는 재직들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한국교회 전체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좀 나은 편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 온전한 그러니까 많은 벌면 100원을, 1000원을 11조는 온전한 11조. 글쎄, 제가 퍼센티지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가 11조, 교인들이 11조만 제대로 하면 본인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이 넘칩니다. 특별 헌금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필요 없습니다. 건축 헌금도 실제로 필요 없어집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건축 마음껏 할 수 있고요. 마음껏 구제할 수 있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상이고, 실제로는 11조 하는 교인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지만 거기다가 온전한 11조 드리는 교인들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3장 8절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랬는데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 당시에도 인정 안 했어요. 말라기 당시에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인정 안 했습니다. 나 도둑질 안 했다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11조를 안 하고 자신이 도둑질 하지 않았다 그래요. 11조를 안 했는데 분명히 도둑질 했는데 도둑질 안 했다 그래요. 자기 속으로 그래요. 자기 속으로. 그리고 교회 앞에 실제로 도둑질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건 양심의 문제인데요. 아,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양심적으로 실제로 여러분이 11조 하실 때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10분의 1을 내시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은 따로 내시고 따로 그 11조로 또 쪼개서 내는 게 아니고 건축헌금도 따로 내시고 선교헌금도 따로 내셔야 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걸 쪼개서 내는 경향이 있어요. 11조 일부는 감사헌금, 일부는 선교헌금. 또 선교헌금의 경우는 또 얼굴을 내밀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 11조 좀 더 적게 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쪼개고 건축헌금도 쪼개고 우리 교회 온전한 11조 하시는 교인들도 상당히 많지만 전국 교회 형편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헌금을 내기 시작하는 때부터 경상비가 줍니다. 왜냐하면 11조가 일부러 건축헌금으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자, 이것이 현실인데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조를 하지 않은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애누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누리한다. 도둑질 안 했다. 적당히 냈으니까 라고 애누리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애누리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 유언까지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게 물질적으로 바로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소신껏 말합니다. 뭐 신학자 수십 명이 나한테 와서 영어로 토론하자 그래도 제가 맞붙어서 토론할 수 있어요. 누구하고 맞붙어서 토론해서 그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현실적으로 논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분명히 도둑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오늘부로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이제 반성을 하시고 분석을 하시면서 이제 오늘부로 여러분들이 이제 11조를 그동안에 안 하셨다면 오늘부로 11조를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11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둑질 안 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도둑질 했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회개하시고 이제 뭐 그 옛날 것까지 다 내라 그러면 뭐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내야 되겠으니까 그것까지 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금주부터 제대로 11조를 하시게 되면 되고요. 요게 이제 애누리하는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에서 도둑질이란 말을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을 보세요. 10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또 애누리를 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쪽 저쪽으로 쪼개지 않은 온전한 11조. 11조는 11조도 내고 나머지 감사헌금과 또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은 따로 장학금은 따로 내는 이 온전한 11조를 말하는데 이 온전한 십일조를 드릴 때 때때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시죠. 처음에 받을 수입 전체, 영어로 gross라는데 수입 전체의 십일조입니까? 아니면 순수입, 순수한 세금 낸 수입의 십일조입니까? 제가 미국에서부터 받았던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이 형편에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금 낸 수입의 십일조를 내셔도 됩니다. 세금 낸 액수의 십일조를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말에 연말에 세금 환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 세금 환수 받으면 그때 세금 환수 받은 것에 십일조 내시면 되니까. 십일조 내시면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금 내기 전에 십일조를 내시면 세금 환수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십일조 내실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십일조를 드리셨을 경우에 여기 분명히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셨는데요. 하나님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애누리한다니까 애누리. 아까는 도둑질했다는 걸 도둑질 안 했다라고 애누리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도 이거 안 그럴 거야. 뭐 안 주실 수도 있는데 뭐 복을 주시겠어. 이런 식으로 애누리한다니까요.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면에서 십일조 하지 않고 도둑질했다는 것을 깎아서 애누리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애누리해버리고 양쪽 다 애누리하는 거예요. 양쪽 다. 이게 잘못이고 죄입니다. 죄. 우리가 십일조 하지 않으면 그게 도둑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온전하게 드리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신 약속도 애누리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이 양쪽이 다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다 들으시면서 오늘 탁 터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예화고 이런 것은 뒤에 나오면서 제가 증명할 때 나오는 거고 탁 터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복받는 길, 정말 잘 되는 길, 바로 사는 길, 옳은 길, 그런 길이라면요 제 얼굴이 뜨거워도 합니다. 얼마든지 합니다. 그게 제 사명이니까요. 제가 얼굴 뜨겁기 때문에 말 못한다 그런 목회는 하고 싶잖아요. 저는 그렇게 목회하려고 온 거 아니고 제가 목회하면서 적당히 대접받고 여러분하고 편하게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 그러려고 목회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변화를 줘야 되고 말씀대로 개혁을 해야 되고 저도 개혁하고 여러분도 개혁돼야 되고 바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바른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바른 말을 할 때에 탁 터놓고 얘기하는 이런 때가 상당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탁 터놓고 제가 아주 그냥 여러분하고 솔직하게 그냥 다 얘기를 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놀라운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시험해보라고 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또 마태복음 4장에 나온 대로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걸 가지고 여기 가지고 또 시험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또 뒤집어 없는데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권익을 위해서 내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면에서 시험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시험하라고 하는데 시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일조에 관해서는 시험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험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요.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하라고 했으니까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하실 정도로 분명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명백해요. 세상에 이런 식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경우가 어디 성경에 다른 곳에 있겠습니까? 시험해보라고 할 정도고요. 하늘 문을 연대요. 아주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늘 문을 여신대요. 복을 부어주신대요. 부어주신대요. 또 쌓을 곳이 없이 부어주신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놀라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계속 축원할 거예요. 계속 이 물질적인 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제가 축원하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 물질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게 성경적이냐 아니냐가 토론이 붙었는데 그것도 언제 한번 토론하고 싶지만 지금 여기는 그 시간 아닙니다. 저는 성경이 있는 대로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복을 받으시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외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 얘기 지금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일단 십일조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첫째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구약의 율법이니까 11조 드려야 된다는 이론이 지금까지 참 많았고, 지금은 구약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11조 안 드려도 된다는 그런 이론이 참 많았는데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저는 그런 이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정신. 하나님이 어떤 의지로, 어떤 취지로,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주셨느냐 하는 것을 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관계.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게 하실 때 관계적 존재로 살게 하셨어요. 관계적 존재. 자, 이제 손을 내쉬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와 같이 한번 해보세요. 손 내보세요. 자, 내쉬고 하죠.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린다.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린다. 예, 저는 안 하고 여러분만 하세요. 시작. 잘 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신학의 핵심을 지금 뚫었어요. 핵심. 인간의 삶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 이거 놓치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이냐? 올바른 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대신 관계,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대인 관계, 물질과의 올바른 관계, 대물 관계. 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라고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네. 불신자들은요, 위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위로 물질을 경외하며,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완전히 거꾸로 됐죠?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밑에 놓고 짓밟아버려요, 짓밟아. 하나님 없다고 짓밟아버리고요. 하나님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짓밟아버려요. 그러니까 거꾸로 됐죠?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위에 물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대로 안 믿으면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위로 물질을 경외하고, 물질 앞에 벌벌 떨어요. 쩔쩔매요. 어쩔 줄을 몰라요. 그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는데요, 물질 부분만 오면 사람 사랑하는 것이 걸립니다. 형제들이라도 이건 걸립니다. 이거 막 죽기 살기로 음해하고요, 법정에서 투쟁하고요. 여러분, 재산 많은 사람들의 자녀들 보십시오. 법정에서 투쟁하지 않습니까? 이 옆으로 사람 사랑하고 물질만 걸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래로 물질을 다스린다. 상상할 수도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11조라는 것을 주셨느냐라고 할 때에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11조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100만 원. 자, 하나님이 주셨어요? 100만 원을 주셨는데 그 중에 11조면 10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보이는 손길로 받으셨다면, 100만 원을 받으셨다면, 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금방 아시겠죠? 분명히 아실 거예요. 보이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러나 하나님 손길이 안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노력해서 얻은 소득인데 무슨 하나님이 주셨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위에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머리를 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 하나님 겁니다. 전부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100만 원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기에 여러분이 100만 원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신다면 실감이 나겠지만, 보시지 못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을, 아, 이게 하나님 거구나. 이거 하나님 거구나.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식. 하나님 거구나. 아, 이거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구나.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인식. 여기부터 벌써 깨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거구나가 아니고 이거 내 거구나 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인식을 하면서 아 하나님 100만원 주시니 감사합니다. 1000만원 주시니 1000만원 주시니 감사하니까 합니다. 1억 주시면 1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식하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표시를 하게 하신 거예요. 표시. 그 표시로 11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요구하신 거 아닙니다. 천산의 우양이다 하나님의 것이요 은과 금이 하나님의 것이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뭐 금강석 뭐 몇 캐럿 정도가 아주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금강석 전부가 하나님 거예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궁핍해서 달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주 쪼잔한 그런 신으로 만들지 마세요.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을. 광대하신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표시로 11조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00만 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이 100만 원을 딱 받으면 받는 순간에 인간이 타락한 존재로서 탐욕이 작용합니다. 100만 원을 받는 순간에 요거 내 거다. 이게 들어와요. 요건 내 거다 하는 이 마음이 들어와요. 딱 들어옵니다. 딱 들어요. 그러니까 요건 내 거다. 죽을 때까지 내 거다. 내 거. 여기 들어옵니다. 요게 인간입니다. 인간. 이게 여러분 부인하고 싶어도 솔직하게 단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전부 내 거라고 인식하는데 10만 원을 내라 그러면요. 요게 탐욕이요. 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욕심 있는 자기가 좀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돼요. 탐욕이 그만큼 사라져요. 그만큼. 탐욕이 사라져요. 하나님 거라는 인식을 분명히 표시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시를 분명히 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표시를 분명히 했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는 거예요. 관계. 물질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관계.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도 11조 안 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깨져 있어요. 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둑질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으니까요.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표시로서 요 11조를 드리시는데 최소한의 요건데요. 최소한 그 더 많이 드리시는 분은 더 많이 드리시지만 최소한의 요건데 요걸 이제 드리시게 되면 그 탐욕이 그만큼 드리는 만큼 탐욕이 깨지는 거예요. 탐욕이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자유로운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유로워요.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물질을 다스리는데도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물질의 종이 되질 않아요. 11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물질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주인이고요. 자기는 종이요. 종. 11조를 제대로 하는 사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요, 남을 도울 때도 후한 사람이 됩니다.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됩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물질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쩔매는 거죠.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요구하시냐? 물질 면에서 관계를 바로 맺으시려고. 물질 면에서 인간이 관계를 바로 맺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맺고 사람과의 관계 바로 맺고 만물과의 관계 바로 맺도록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관계를 바로 맺도록 그 11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우실 때도 이 원리를 분명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걸 사용 안 하시면 물질 면에서 자녀와의 관계 깨집니다. 아, 여러분의 자녀가 뭐 성공하고 잘 여러분을 잘 뭐 말로 늘 고맙다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이런 거 매우 귀하지만은 여러분의 자녀가 커가면서 여러분에게 물질적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시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여러분 자녀들이 용돈을 안 주시면 전화해서 권 목사님이 말했는데 용돈 주라 그러더라 그렇게 가르치세요. 안 가르치면요. 자녀들이 평생 복 못 받아요. 복 못 받아요. 부모를 섬기라 그랬죠. 부모를 섬기는 내 말로만 섬기라 그랬어요. 행동으로만 섬기라 그랬어요. 물질로도 섬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시면 형제들이 병원비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시면 불편하시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인심을 쓸 수 있도록 헌금을 하실 수 있도록 돈을 드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부모님들에게 드리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분으로 부러 회개를 하시고 용돈을 제대로 드리세요. 얼마나 드리는 것이 제대로 드리는 거냐 하는 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10만 원 드리라, 20만 원 드리라, 제가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싸움 붙이겠습니까? 제가 지혜로운 목회자인데 거기까지 안 갑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따라해보세요. 관계. 관계. 물질 면에서는 탐욕이 억제돼야 돼요. 탐욕. 이 탐욕이 억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이 탐욕을 억제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십일조입니다. 십일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탐욕이 억제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물질 면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관계 출발점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관계 출발점이에요. 물질 면에서. 관계. 그리고 11조는 왜 드려야 되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7장 30절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 분명히 성물이라. 성물. 성물 터치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1조를 안 드리시면 그게 도적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어색 좀 보세요. 11조는 율법 시대의 규정이라고 자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율법 이전의 규정이에요. 율법 이전의 규정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거든요. 야곱이 11조를 드렸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야곱은 율법 이전에, 율법은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는 대충 얘기해서 BC 1500년대쯤 잡아요. 1500년, 1400년대, 1500년 이때쯤 잡아요. 대충. 아브라함 시대는 1900년대쯤 잡아요. 그러니까 한 500년 전쯤, 4500년 전쯤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모세의 4500년 전쯤에.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율법 시대의 규정이 아니고 율법 이전 시대의 규정이에요. 율법 이전 시대. 아브라함이 그것을 드렸고 야곱이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율법 시대의 것이니까 율법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안 드려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1조는 지금 율법적인 규정이니까 안 드려도 되지만 다 드려야 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10분의 1만 드리지 말고 다 드려야 되고 11조는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그런 신학자들을 만나서 그러면 11조는 안 들어도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11조보다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 들이셨습니까? 제가 질문하면요 고개를 꺾습니다. 10분의 1도 안 드렸거든요. 10분의 1도. 자기는 10분의 1도 안 드리고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래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지금 미국에서 소위 11조는 율법의 규정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일수록 11조 말고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일수록요. 11조도 안 들어옵니다. 11조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하나도 안 드리는 거, 하나도 안 드리는 거예요. 이건 인간을 너무나 몰랐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 규범으로도 인간에게 규범을 주시지만 상황을 보시고요. 실존을 보시는 신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황을 아세요. 인간의 실존을 하세요. 이 실존은 욕심내는 실존. 상황, 사람들 돌봐야 되고, 부모 돌봐야 되고, 자기 살아야 되고,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고, 다 하신다고요. 규범과 상황과 실존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에 하나님과의 물질면에서 바른 관계를 맺도록 11조를 하게 하셨는데, 이걸 율법 시대의 규정이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율법 이전 4,500년 전에 벌써 이미 11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고 11조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11조 하는 것을 책망하신 거 아니에요. 11조는 잘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 영어로는 must고요. 헬라어는 대오는 bind.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1조도 해야 되고 또 11조의 정신, 의와 인과 신, 바르게 사는 것. 인, 어지럽게 사는 것. 남들에게 어진 사람. 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율법의 정신도 따라가야 된다. 율법의 정신도 따라가야 되고 율법의 규정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일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일조는 율법 이전의 규정으로서 물질면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율법 이전에 이미 드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 성물이라 내게 바쳐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일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십일조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최소한의 요구. 지금 우리 교회에 12조, 13조, 14조 제가 알기로는 거의 51%를 드리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놀라죠. 저는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있지만 그 후손을 앞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10분의 1은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 후에 더 믿음에 따라 하시는 겁니다. 믿음에 따라.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주 시골에 가난한 교회가 있는데 동신교회는 지금 잘 살지 않습니까? 잘 사는데 동신교회 11조 하지 않고 시골교회 11조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뭐 그거 죄라고는 할 수 없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예, 바로 11조를 어느 교회로 하실 경우에는 그 교회는 여러분을 거의 구원자로 의식합니다. 구원자. 여러분에게 돈 오면 사는 거고요. 안 오면 못 살기 때문에 여러분을 생각할 때 막 여러분이 너무너무 대단한 인물로 여러분을 평가 절상을 시켜버려 절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에게 뭐를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돼버려요. 베푸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 걸로 당연히 하나님 건데 당연히 하나님 건 가지고 지금 생생 내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걸 가지고 생생 내고 싶어 내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게 되는 거라고. 시골교회 가난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님보다도 여러분을 더 기대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전부 시골교회 다 주시게 되면 도시교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시골교회 형편을 교회에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에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이런 형편입니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11절 우리 교회 하세요. 그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최대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살피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그게 정상적으로 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11절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11조 할 경우에는 복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잘 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시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맺으시고 물질과의 관계도 바로 맺으시니까 신앙이 성숙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습니다. 약속이 있는 대로 그대로 받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굉장히 확실한 약속입니다. 성경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약속, 주님의 약속, 굉장히 확실한 약속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려 열어줄 것이라,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7중, 7번 겹쳐서 약속했어요. 7중 약속이에요, 7중 약속. 근데 하나님께서 11조 하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겠다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고 하실 정도의 약속입니다. 시험해보라. 막 하늘 문을 여신다고 그러셨어요. 부으신다 그랬어요. 쌓으신다 그랬어요. 쌓을 것이 없도록 만드신다 그랬어요. 보라고 하셨어요.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헌금과 관련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요. 심은 대로 거둔다. 따라해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헌금 문맥이에요. 헌금 문맥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많이 헌금하면 많이 거두고요. 적게 헌금하면 적게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헌금 문맥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분명히 바울 사도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헌금이라는 것이 심는다, 물질을 심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농사를 하는 사람은요, 씨를 뿌립니다. 씨를 심지요? 씨를 심는데, 열 개의 씨를 심었을 때, 열 개를 거두는 게 아닙니다. 열 개의 씨를 심으시면, 만 개, 십만 개를 거둡니다. 많이 거둡니다. 헌금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농사의 원리와 같게 하셨어요. 많이 거두시는데 11조를 심으시면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심는 거예요. 농부가 말이죠. 수중에 돈이 다 떨어졌을 때 바로 가서 씨를 많이 심어야 하죠. 농부는 씨를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니까요. 돈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이 거두니까.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거둔 만큼 헌금을 하는데 거둔 만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두기를 원하는 만큼 헌금합니다. 받을 만한 분은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거두기를 원하시는 규모로 헌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농부가 자기가 거두기를 원하는 만큼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헌금의 원리도 거두기를 원하는 것처럼 드리는 거예요. 그거 뭐 해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을 아주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돕는데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아프리카에 가면 굶어 죽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정말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많이 벌어서 정말 그들을 많이 도와야 되겠다. 자, 이런 차원에서 규모 있게 정말 한번 거둬봐야 되겠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차원만이라면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물질이 필요한데 이 물질을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이런 섬김의 삶을 살겠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이런 일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여러분 크게 거두기를 원하는 비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을 좀 크게 가지십시오. 주여 월 천만 원 이상 11조 할 수 있게 해주소서. 주옵소서. 월 1억 이상 11조 할 수 있게 주옵소서. 받을 만한 학생들은 받을지어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11조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세계 성금 제일 많이 하겠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미국의 모하비 종자를 먹는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 설명해야 되겠는데요. 외딴 섬에 식민지를 건설했는데요. 주민들을 태우다 준 배가 5년 후에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대요. 5년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서 이제 종자를 뿌려서 수확을 거두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됐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형형색색의 보석들이 막 밭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보석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보석들을 거두어서 기분이 좋아서 막 춤도 추고 파티도 하고 이제는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섬에 간 모든 사람들이 다 갑부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보석이 너무 많으니까 심을 생각 안 했어요. 종자 씨를 심을 생각 안 했어요. 양식을 거두겠다는 생각 안 했어요. 너무 마음이 부하니까. 그래서 종자 씨까지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보석만 붙들고 춤을 췄습니다. 근데 2년 동안 뭘 먹고 살아요? 2년 후에 거기를 찾아갔던 배 사람들이 그 사람들 데리러 갔는데요. 다 시체들이 되어 있었어요. 보석은 잔뜩 가지고 있는데 전부 시체들이요. 종자 씨를 먹었으니까. 11조 먹는 거, 11조 떼 먹는 거예요. 종자 씨 먹는 거예요. 종자 씨 먹는 거. 미국의 모하비 사막에 작은 오아시스가 있는데요. 거기에 펌프가 샘물가에 있습니다. 이 펌프 샘이 있습니다. 이 펌프에 옆에 조그마한 물병이 있어요. 꾀죄죄한 물병, 아주 더러운 물병이 있는데 요 물병에 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물병에 물을 펌프 속에 부으면 거기 밑에 고무 박힌 밑부분을 건드리면 물이 올라와요. 펑펑 쏟아 올라와요. 그래서 자기가 실컷 마시고 난 후엔 또다시 그 병에다가 물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막을 지나가던 사람이 또 그 물병을 사용해서 거기다 또 펌프에다 물을 부으면 그리고 저어대면 물이 펑펑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펌프에서 물을 마시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 가서 너무 막 목이 가라니까 물병에 있는 물을 마셔 치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펌프에 부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막에서 목이 가려서 죽죠.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이 타서 죽습니다. 11조 먹는 거예요. 물병에 물 마시는 겁니다. 아반진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죽을 때 되어서야 십일조와 헌금을 한꺼번에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셈이다. 죽을 때 다 안 해. 지금 미국의 교회들이 유지되는 가장 큰 그 수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산입니다. 유산. 자식들에게 주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자식들에게 안 줘요. 또 자식들은요. 저 대학만 들어가면 부모에게 유산 받을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랜트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나중에 다 갚고 이러기 때문에 부모에게 유산 받을 생각 안 하니까 부모도 안 줄 생각 안 하고 자식도 받을 생각 안 하고 또 줘봤자 세금으로 다 틀리고 하니까 세금으로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떠날 때 교회에 다 주고 갑니다. 교회. 그러니까 작은 교회도 유산 때문에 운영이 되는데요. 안 주는 것보단 낫죠. 안 바치는 것보단 낫지만 그거는 사실은 정말 자신에게 필요할 때 바치는 그 헌신의 원리는 아니에요. 죽을 때 되었어야 다 놓고 가는 거 아무것도 안 드린 겁니다. 못 가져가니까 놓고 가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드려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점잖은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했는데 물질적으로는 정말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가난할 수 있는가?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병자를 많이 위로했고요. 병자를 위해서 음식도 마련해 주었고 병자를 방문을 하면서 위로도 많이 해줬고요. 쇼를 만들어가지고 병자들에게 많이 갖다 노년들에게 또 노인들에게 많이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노년 때 쪽박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떻게 이러나 싶어서 이제 불평을 하고 있는 신자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양노님으로 양노원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몰려들죠. 음식이나 간식을 가져오십니까? 예. 막 못 먹을 정도로 많이 가져오십니다. 쇼울 선물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쇼울 선물도 많이 갖다 줍니다. 자, 보세요. 어머니가 병 문안 갔어요. 뿌렸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문안 오는 거예요. 음식 갖다 줬죠? 음식 가지고 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쇼를 많이 해줬죠? 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요, 11조 하셨습니까? 안 하셨대. 종자씨를 먹으신 거예요. 물통에 물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복을 못 받았어요. 자, 이것이 복의 약속입니다. 그럼 복의 현실이 있는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됐냐 하는 것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생명보험회사의 대표 제임스 밀비. 그분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요. 대개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큰 갑부가 됐습니다. 사업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답이 그분은 간단하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그러셨는데 저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저를 존중히 여긴다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따라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수입이 없어서 11조를 낼 형편이 안 됐을 때부터 11조를 내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사업을 확장시켜놨는데 점점 11조가 커가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치약회사 콜게이트 회사의 회장 콜게이트요. 그분 창설자 이름이 콜게이트니까 콜게이트인데 이분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에 살 때에 아버지가 중풍병자요 어머니가 폐병 환자였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버님 어머님 병원에 입원시켜 드릴 수도 없고 치료비 될 수도 없고 약품을 살 수도 없고 먹을 것을 마련할 수도 없어서 살 길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미국으로 가는 배속에 들어가면 살겠다 싶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배속에 들어갔습니다. 바다 중앙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그 선장한테 자신의 상황을 다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님은 중풍병자예요. 어머님은 폐병 환자신데 살 길이 없어서 제가 미국으로 가면 살까 해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때 선장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양아들로 입적을 시켜줬습니다. 그때부터 같이 일을 하다가 나중에 선장이 배를 팔아서 치약 공장을 콜게이트와 같이 하게 되어서 치약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치약 공장을 만들어서 그 치약 공장이 잘 되는데요. 치약 공장이 잘 되어서 그 수입금이 얼마나 많은지 금으로 네 명이 치고 가야 할 정도, 금을 네 명이 쳐야 할 정도로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그때쯤 되었을 때 그는 10분의 5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절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큰 갑부가 된 비결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가난하시고 환자들이셨지만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분명한 교육을 시켰어요. 신앙교육, 십일조 교육. 언제든지 돈을 벌면 수입이 생기면 10분의 1은 오른쪽 포켓에 넣어라. 10분의 1은. 그리고 10분의 9는 왼쪽 포켓에 넣어라. 10분의 9는 네가 쓰지만은 10분의 1은 반드시 교회에 갖다 하나님께 드려라. 10분의 1은 오른쪽 포켓, 10분의 9는 왼쪽 포켓. 이걸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분명하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오른쪽 포켓은 11조, 왼쪽 포켓은 10분의 9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결국은 금으로 네 명이 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갑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뱃돈 받았을 때도 11조 하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10만 원 받으면 만 원을 오른쪽에 넣도록 그리고 9만 원을 왼쪽에 넣도록 가르치십시오. 요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지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훌륭한 신앙인이 될 것이고요. 큰 복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세계적인 갑부들이 11조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았어요. 개인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말하면요. 플로리다의 포트 로더데일에 가면 코럴 리지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전도폭발이라는 책을 펴셨는데 그 전도폭발을 만들어내신 그 교회가 코럴 리지 장로교회고요.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근데 그 교회가 1960년대 초에 40명 교인, 1980년대 초에는 5,000명 교인입니다. 지금은 더 많이 모입니다. 저도 그 교회에 갔을 때 교인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구나 하는 걸 봤었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잘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의 답변이 저는 11조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11조를 가르쳤습니다. 교인들이 11조 하는 교인들입니다. 그것이 교회 성장의 비결이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10대 큰 교회 목회자들에게 웅장한 교회 건물을 짓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한결같은 답변을 했는데 교회 사업의 뼈대를 이루는 것은 독지가의 거액 헌금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내는 소액의 11조입니다. 작은 11조가 교회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경향교회가 있습니다. 서권태 목사님인데요. 1973년에 13명의 교인, 이 13명의 교인이 73년도 개척할 때부터 11조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해 연말에 주일학교 어린이 포함해서 100명, 1974년에 200명, 76년에 230명, 77년에 403명, 78년에 520명, 85년에 3,815명, 1999년에는 총건평 11,131평, 본당 좌석 4,000석짜리 교회를 지었죠. 지금은 교인들이 엄청 많이 모입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저를 안내하시는 그분이 차로 안내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된데 이렇게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잘 되는 경우고요. 교단이 잘 되는 경우는 미국의 남침내 교단이 있습니다.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인데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 교단은 선교도 제일 많이 하고 또 주일학교 교육도 제일 잘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가시면 바이블 벨트라고 있어요. 바이블 그린 벨트와 같은 바이블 벨트가 있는데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란 뜻입니다. 그 바이블 벨트가 캔자스, 버지니아, 밑으로 텍사스, 이 플로리다까지 바이블 벨트인데 거기 가면 지금도 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달라스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도박이 안 됩니다. 거기 아이들이 미국에 가면 마약도 많이 하고 섹스 중독도 많이 걸리는데요. 거기는 아이들이 얼마나 바로 사는지 한국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바로 산대요. 복음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인데 거기는 아직도 대형교회가 달라서 근거임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통해서 몇 차례 가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남침내 교단이에요. 그 남침내 교단이 그렇게 크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 11조입니다. 11조. 교단적으로 11조를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단에 그렇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쌓을 곳이 없도록 엄청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질문했습니다. 교인 수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150명입니다 그랬어요. 또 질문하신 분이 그러면 11조는 몇 명이나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150명이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깜짝 놀라서 150명 교인에 150명 11조 하는 교인은 세계에 그 교회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어째 150명 교인인데 150명이 전부 11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예, 뭐 11조를 드리는 셈이지요. 150명 중에 50명은 스스로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100명은 하나님께서 11조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150명이 다 드립니다. 11조 안 내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고. 우환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애들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거두어 갔어요. 그래서 전부 다 11조 드린다고. 어쨌든 11조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주신 말씀이에요. 또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신다는 약속이에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저도 눈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분명히 아셨으니까 훈련하셨죠. 훈련하셔야 되는데 이 11조에 대해서 아이고 목사님이 11조 내시면 말라기서 3장 10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막 부어주신다. 그런데 내가 지금 수입이 150만 원인데 15만 원씩 11조 내면 다음 달에는 수입이 50억이 되겠구나.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게임 중간에는요 점수를 계산하시면 안 돼요. 게임이 끝나야 돼요. 게임이. 게임이 언제 끝났냐. 자 들어보십시오. 저는 시골에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개 헤엄을 하잖아요. 개 헤엄. 그냥 물속에만 넣어놓으면 뜨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별로 안 뜰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어릴 때 넣어놓으면 떠요. 깨구리처럼 떠요. 그냥 막 누워가지고 구름을 보면서 지나가는 구름을 보면서 노래도 부르고 막 누워있으면 그냥 떠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다이빙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러다가 서울에 올라갔더니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고기는 헤엄 치는 것이 그 물고기의 존재 본능이고 또 개는 컹컹거리는 것이 그 존재 본능이고 짖는 게 그리고 새는 날아가는 게 본능인데 사람도 물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헤엄치는 게 본능 아닌가? 근데 사람이 헤엄을 못해 이상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 주고 수영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돈까지 주고 수영을 배우는 사람도 있다니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남들에게 수영을 가르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뜨면 수영하니까 어쨌든 정당한 수영도 아니고 정상적인 수영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어쨌든 수영을 하니까 남들이 수영 못하는 법 이상해서 수영을 못 가르치거든요. 근데 수영을 못하던 사람이 돈 주고 배워서 제대로 배운 사람은 수영을 잘 가르칩니다. 자기가 수영 못했던 걸 알고 또 수영 어떻게 하면 한다는 걸 잘 아니까 잘 가르치는데 수영할 때 보십시오. 수영할 때 시골에 이제 강에 가서 수영을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수영할 때에 이 발을 강바닥에 이렇게 딱 대고 수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요 절대로 물 먹지 않습니다. 수영 잘합니다. 잘합니다. 발바닥에 강바닥에 발을 대고 수영하시면 절대로 물 먹지 않고 수영 잘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수영 잘하는 겁니까? 그 수영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수영을 하려면요 강바닥에서 발을 떼야 됩니다. 발을 떼고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발을 떼고 움직이면 제일 먼저 먹는 게 있습니다. 물 먹습니다. 물 먹습니다. 물 먹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로 수영 배우지 못합니다. 물 먹는 거 힘들다 하면 수영 못 배우는 거예요. 물 먹을 각오해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는데 뭐 아이고 말라기 3장 10절에 막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 그래놓고 말이지. 아 11조 했는데 애가 아프고 말이지. 11조 했는데 사고가 나고 11조 했는데 뭐가 터지고 뭐가 터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게 언제냐? 물 먹는 때입니다. 물 먹는 때. 그 물 먹는데 잠깐 물 먹어요. 잠깐. 잠깐 물 먹으면요. 그 다음에는 정말 배웁니다. 수영을 제대로 배우시면 물개처럼 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서 나 당장 막 쏟아부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테스트를 하세요. 테스트. 신앙이 자라도록 성숙하게 만드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계를 다루듯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11조 하면 당장 다음 달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쪽으로 방향을 트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어느 기간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11조 안 드렸을 때보다 11조 드릴 때가 더 넉넉해져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시작하는데 물질적인 면에서 넘치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특별히 직장생활 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느끼실 거예요. 이상하게 복이 들어온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그대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고요. 요번 주부터 11조 하세요. 그리고 용돈 받은 것부터 11조 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하세요. 물을 드십시오. 그러나 잠깐 드십니다. 세월이 지나시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메가톤급 복을 받으셔서 쌓을 곳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보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고치는 이 비전.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이 비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 닦아주고 만물을 마음껏 다스리면서 정말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신 많은 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요 활주로예요. 활주로. 이렇게 11조를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비행기가 쫙 날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